여러분,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아주 찰나 아닌가요?
네, 보통 100ml초에서 한 400ml초 사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자동차가 장애물이랑 충돌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데 주어지는 시간은 단 30ml초입니다.
와, 30ml요? 0.03초라는 거잖아요. 눈 깜빡이는 것보다 훨씬 짧네요.
맞아요. 이 진짜 눈 깜빡할 새도 없는 찰나에 에어백을 터트릴지 아니면 안전벨트를 얼마나 꽉 조일지 이걸 다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이제는 단단한 철이나 기계 부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자동차 안전이라고 딱 하면 보통 두꺼운 강판이나 막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물리적인 에어백 쿠션 자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네, 저도 당장 그것부터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물리적 장치들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아주 수동적인 액추에이터에 불과해진 거죠. 언제 어떤 각도에서 또 어느 정도의 폭발력으로 에어백을 터트릴 거냐 이걸 계산하고 명령하는 진짜 두뇌 역할은 온전히 코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딥다이브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바로 딱 이 지점에 있거든요. 2026년 6월 기준 현대모비스 샤시 안전 BU의 그 소프트웨어 로직, 그 안전제어기 SW 직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 아주 흥미로운 자료네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채용 공고나 뭐 부서 소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직무 자체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진짜 밑바닥부터 싹 다 바꾸고 있는 그 거대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즉 SDV 혁명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30ml초의 생존 결정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통제하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오늘날 자동차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거시적인 배경부터 좀 아셔야 합니다.
아, 그 전기전자 아키텍처? 이 아키텍처의 재편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그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는 과정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요, 자동차에 막 새로운 기능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걸 제어하는 아주 작은 컴퓨터, 그러니까 ECU라고 하죠. 전자제어 장치를 하나씩 따로따로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진 제어하는도 하나 따로 달고 창문 올리고 내리는 거 따로 달고 에어백용 따로 달고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 ECU가 막 100개도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진 구조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기능이 늘어날수록 이 100개가 넘는 ECU들을 서로 다 연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아, 통신을 해야 하니까 선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와이어 하네스라는 구리 배선이 무한정 늘어나는 겁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 배선 길이만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요. 무게도 수십 킬로그램을 훌쩍 넘겨버리는 상황이 온 거죠. 차가 무거워지면 연비나 전비가 당연히 떨어지고 제조 단가도 확 올라가거든요.
와, 이거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사람 몸으로 치면 예전에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마다 아주 조그만 뇌를 따로따로 다 달아놓은 거예요.
네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리고 그 뇌들 사이를 신경 다발로 끝없이 막 얽히고 설키게 연결을 해놨던 상황인 거죠. 너무 무겁고 복잡하니까 이제는 이 자잘한 뇌들을 하나의 아주 큰 뇌,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로 싹 다 합치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흐름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나 존 컨트롤러로 묶고 최종적으로는 소수의 고성능 중앙 컴퓨터로 통합하는 엄청난 재편 작업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뇌가 중앙으로 딱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도는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어느 정도로 커지는 건가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최신 여객기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코드가 대략 수천만 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다가올 미래의 고급 자동차에는요, 무려 10억 줄에 달하는 코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거죠.
세상에, 자동차가 전투기보다 코드가 많다고요?
네, 맥킨지 데이터를 보면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볼 수 있는데 2030년경에 자동차 소프트웨어랑 전장 시장 규모가 약 4,62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순수 소프트웨어 영역이 연 9% 이상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와, 결국 부가가치가 폭발적으로 창출되는 지점이 바로 그 소프트웨어라는 건데요. 그럼 다시 오늘 자료로 돌아와서 현대모비스 샤시 안전 BU 안에서 이 직무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샤시 안전이라고 하면 뭐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될 텐데요.
아, 그 부분이 보고서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는 제동이나 조향 혹은 에어백의 하드웨어 회로 자체를 설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튼튼하게 만들어준 에어백 제어기, 그 안전지역이 위에서 돌아가는 핵심 로직이랑 응용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 하드웨어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 위에서 도는 로직이군요. 근데 로직이라고 하면 뭐 단순하게 센서의 압력이 팍 감지되면 에어백을 터뜨려라 이런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게 단순한 조건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주 깊게 파인 포트홀을 밟았다고 쳐볼게요.
네, 쿵 하고 엄청 크게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콘크리트 벽에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센서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충격의 크기 자체는 이 두 상황이 꽤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센서는 그냥 물리적인 충격만 딱 읽을 테니까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포트홀 밟았는데 에어백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 시야를 가려버려서 오히려 대형 2차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 필요 없을 때 터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밀리초 단위로 막 들어오는 충격 파형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필터링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충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노면의 충격인지를 가려내는 그 고도의 알고리즘.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로직의 핵심인 거죠.
와, 그러니까 30밀리초라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그냥 냅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종류의 충격인지 그 질감까지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그냥 스마트폰 앱이나 웹 서비스 만드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네, IT 기업들은 무조건 일단 빠르게 만들어서 출시하고 버그 생기면 그냥 무선 업데이트, 그 OTA로 계속 패치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IT 공룡들이 맞먹고 들어오면 전통적인 부품사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산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IT 업계의 특유의 철학 있잖아요. 일단 빠르게 만들고 나중에 고친다. 이 방식이 절대 통용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 바로 자동차 안전제어입니다.
아, 에어백은 나중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앱은 쓰다가 버그 나면 그냥 껐다 켜거나 앱 지웠다 깔면 그만이죠. 근데 에어백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생기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개발을 빨리 하는 것보다 결함이 없다는 그 무결성을 증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걸 강제하는 네 가지 절대 규칙이 아주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버티고 있죠.
생명을 지키는 네 가지 절대 규칙이요.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좀 파헤쳐보죠.
네, 첫 번째는 ISO 2626이라는 기능안전 국제표준입니다. 에어백이나 브레이크는 사람 목숨이랑 직결되니까 여기서도 가장 높은 안전등급인 ASIL-D를 무조건 받아야 해요.
ASIL-D요?
네,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 안 하겠다는 수준의 신뢰성 검증을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뼈대가 바로 ASPICE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표준입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엄청 깐깐하죠.
잠깐만요, 저 이 ASPICE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이거 보니까 뭐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 코드 구현, 그리고 테스트까지 모든 게 다 양방향으로 추적 가능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아니,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코드 한 줄 짤 때마다 문서화 다 해야 하고 양방향으로 추적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STB 시대에는 스마트폰처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야 한다면서요? 이런 엄청난 문서 작업 규제들이 오히려 혁신의 속도를 막 갉아먹는 거 아닐까요?
현업 개발자분들한테 엄청난 피로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런데요, 그 답답하고 느린 과정이 바로 대참사를 막는 유일한 방호막이거든요. 과거에 세계 2위 에어백 업체였던 다카타가 결함 사태로 파산하고 결국 조인슨이라는 회사에 협수된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 엄청난 리콜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에어백 소프트웨어의 버그는 딱 두 가지 치명적인 실패를 냈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안 터지는 미전개, 그리고 방금 말한 필요 없을 때 빵 터져버리는 오전개. 이게 다 사람 목숨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치명적이네요.
ASPA가 왜 굳이 그 귀찮은 양방향 추적성을 강제하냐면요. 예를 들어 개발자가 메모리 좀 줄여보려고 무심코 코드 한 줄을 딱 지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지운 코드가 원래 어떤 안전 요구사항이랑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 코드 삭제로 인해 어떤 예외 상황에서 에어백이 안 터질 위험이 있는지를 시스템이 미리 경고해 주는 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결함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그 깐깐한 규율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군요. C나 C++ 환경에서 미스라 C라는 코딩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다 문법에서부터 실수를 막으려는 같은 맥락이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율이 바로 ISO SA 11344라는 차량 사이버 보안 표준입니다. 아까 무선 업데이트 OTA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차가 외부 통신방이랑 연결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해커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와, 해커가 에어백을 막 조작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중앙 게이트웨이로 들어온 알 수 없는 신호가 에어백이나 브레이크 같은 차량의 핵심 안전 영역을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내는 보안이 바로 안전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토사 클래식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오토사래요? 이건 무슨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스 같은 운영체제인가요?
운영체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운영체제는 그냥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목표라면 얘는 실시간, 즉 리얼타임 반응에 목숨을 건 플랫폼이에요.
아, 음악 틀고 내비게이션 보는 것보다 에어백 터트리는 게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다른 무슨 작업이 보라가고 있든 간에 충돌 신호가 오면 무조건 30ms 안에 에어백 전개 명령이 실행되도록 보장해주는 아주 강력한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리가 싹 되네요. IT 기업들이 막 돈 많고 코딩 잘하는 사람들 데려와도 이 시장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지독한 규제와 사람 목숨을 다루는 무결성 문화, 이게 기존 글로벌 부품사들한테는 엄청난 진입장벽이자 강력한 해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전장 지형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플래니어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구조조정이나 이합집산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돈 안 되는 무거운 하드웨어 사업은 떼어내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몸집을 가볍게 재편하는 게 지금 글로벌 부품사들의 트렌드거든요. 콘티넨탈이 아우모비오로 사업부를 분사시켰고 안전벨트나 에어백 하드웨어 쪽 강자인 독일 ZF 그룹도 라이프텍이란 이름으로 사업부를 딱 떼어내면서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죠. 다 모비스의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아, 시장이 완전 요동치고 있군요. 그런데 이 판을 확 흔든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보고서에도 나오던데 2025년 12월에 그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ZF의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무려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이른바 삼성 쇼크였죠.
예전에는 삼성하면 그냥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반도체 납품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멱살 잡고 싸우는 정면 경쟁자로 등판한 거잖아요. 이게 오늘 다루는 안전지역의 직무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가요?
막강한 IT 자본이 들어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술적으로 보면 패시브 세이프티, 즉 수동 안전과 액티브 세이프티, 능동 안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수동 안전이랑 능동 안전이요. 그러니까 에어백처럼 꽝 부딪히고 나서 사람 보호하는 게 수동이고 ADAS처럼 카메라로 앞차보고 안 부딪히게 멈춰주는 게 능동 안전이죠. 이 둘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건 둘이 막 융합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에어백은 그냥 자기 센서에 물리적으로 쾅 하고 충격이 와야만 부딪혔네? 하고 터졌어요. 서로 완전히 따로 놀았죠. 근데 지금은요. 전방을 주시하던 ADAS 시스템이 계산을 해봅니다. 이거 1초 뒤에 무조건 정면 충돌이다.
아, 미리 아는 거군요.
네,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진짜 충돌이 나기도 전에 차량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 제어기로 신호를 쏴줍니다. 야, 1초 뒤에 충돌이야. 준비해. 이렇게요.
와, 그러면 30ms라는 그 찰나의 싸움에서 무려 1초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미리 버는 거네요. 그럼 안전제어기는 그 1초 동안 뭘 준비하나요?
능동형 후방 안전제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ADAS 경고를 딱 받자마자 열려있던 창문을 싹 닫고요. 모터 구동식 안전벨트를 쫙 당겨서 승객을 시트에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충격량에 맞춰서 에어백이 터릴 준비, 즉 스탠바이 상태로 알고리즘을 싹 세팅해 놓는 거죠.
와, 이거 비유를 해보자면 ADAS가 날아오는 주먹을 미리 딱 보는 눈이라면 에어백 제어기는 얼굴 보호하려고 들어올리는 가드, 그러니까 팔인 거네요?
네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예전엔 눈이랑 팔이 완전히 따로 놀아서 맞고 나서야 팔을 올렸다면 이젠 눈이 주먹을 보자마자 신경망을 통해서 팔한테 근육 수축하라고 0.1초 만에 미리 알려주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전제어기 직무 지원자들은 에어백 안에 있는 그 좁은 노직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전체를 봐야겠네요.
네, 저 멀리 눈에 해당하는 ADAS 제어기가 도대체 어떤 주기로 어떤 포맷으로 신호를 보내주는지 차량 전체의 아키텍처를 넓게 조망할 줄 알아야 해요. 삼성이 ADAS를 인수하면서 이 통합 제어 영역으로 훅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기술 융합을 이해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보시나 ZF 같은 전통 강자들에다가 삼성 같은 자본력 빵빵한 거인들까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대체 무슨 실탄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고서에서 이 회사 재무 분석 부분을 보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네. 모비스의 이중적인 재무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5년에 6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잖아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모듈이나 핵심 부품 제조 부문은 2026년 1분기에만 1213억 원 적자를 냈어요. 근데 돈은 어디서 보냐? 과거에 팔았던 차들 수리해주는 부품, 그러니까 AS 부품 부문에서 무려 영업이익률 26.3%를 찍으면서 여기서 돈을 다 끌어모으고 있더라고요.
환율도 좋았고 글로벌 운행 차량이 늘어난 덕분이죠. 근데 짚어주신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 패러독스입니다. 자동차가 SDV로 진화하고 막 OTA로 소프트웨어 오류를 스스로 치료하게 되면 결국 차가 덜 고장나고 수명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 회사가 가장 돈을 잘 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AS 부문인데 지금 회사가 사활을 거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잘하면 잘할수록 차가 안 고장나니까 결국 자기들의 캐시카우를 스스로 말라죽게 하는 거 아닌가요? 혁신을 해야 사는데 혁신하면 돈줄이 마르는 구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제기해 주셨네요. 근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이중 구조가 지금 모비스가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쟁을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라고요?
네, AS에서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현금 덕분에 모비스가 2025년 기준 사상 최대치인 2조 1,600억 원을 R&D에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든든한 캐시카우가 없었다, 그럼 실리콘밸리급 연봉 요구하는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은 꿈도 못 꿨을 거고요. 그 조 단위의 미래 기술 개발도 아예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 구형 자동차가 벌어온 돈으로 미래차 연구를 스폰서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현대차 기아라는 확실한 매출처가 76%나 받쳐주고 있으니까 신기술 만들면 바로 실차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까지 가진 셈이고요. 물론 7년째 저울질 중인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적 분할 같은 리스크도 여전히 팩트로 존재하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건 이 회사의 전략이 그냥 자동차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최근에 로보틱스 쪽 신사업 기사가 엄청났잖아요.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 건이군요.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모비스가 공급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막 18%씩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처음엔 좀 뜬금없다 싶었거든요. 차 부품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로봇 관절을 만든다고.
표면적으로는 뜬금없어 보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해온 기술의 본질을 연결해보면 완전 필연적인 확장입니다.
아까 그 에어백 소프트웨어가 사람 목숨 다루는 거라서 ASIL D라는 최고 안전 등급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정확합니다. 공장에서 철창 안에 갇혀서 혼자 용접하는 로봇이 아니라 집이나 회사에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공존해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얘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조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그 고도의 안전제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가 30mm 단위로 사람 생명을 지키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지독한 무결성과 신뢰성의 DNA가요. 로보틱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로 고스란히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와, 자동차 안전기술이 로봇 안전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소름 돋네요.
네, 거기에 퀄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랑 칩 협력도 강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나가려는 서사를 아주 탄탄하게 그리고 있죠.
자, 오늘 딥다이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미팅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겠지만 그냥 호기심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한 부품 회사의 흔한 직무 분석이 절대 아니었네요. 100개가 넘는 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대한 아키텍처 변화,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지독한 규율들, 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쪼개지면서 벌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과 삼성의 등장까지.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가 어떻게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축소판이었습니다.
네, 이 30mm의 생존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직무야말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볼 만한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오늘 SDV 시대가 되면서 차가 스마트폰처럼 밤새 무선으로 자가 업데이트를 하는 세상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해킹 막으려고 엄격한 보안 규제도 있다고 했고요.
네네. ISO 21434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에요, 뭐 해커가 악의적으로 뚫은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정식으로 다운로드 된 업데이트 파일에 아주 미세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하나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가 집에서 곤히 자는 새벽에 차고에 있는 내 자동차가 와이파이로 쓱 업데이트를 마친 거예요. 근데 그 미세한 오류가 다음날 아침 내 생명을 지켜줘야 할 에어백 제어기에 그 30ms짜리 판단 로직을 건드려버린다면 말이죠.
와, 이거 진짜 섬뜩하면서도 엄청나게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중앙 집중형 소프트웨어 구조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취약성이 바로 그겁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새워가며 페일세이프 시스템 만들고 규율 따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10억 줄의 코드,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의 그 자가 업데이트 기능에 우리 목숨을 온전히 맡겨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소중한 안전에 대한 통제권을 대체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넘겨주고 있는 걸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스티어링 휠을 잡으시면서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